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들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부르심 앞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직면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자신이 파당을 지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파당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종을 인정하고 그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그들이 파당을 지은 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사도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성도들을 대하였는가라고 말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인 성도들의 태도를 4장에서 다시 한번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이 지지하고 바울 자신을 지지하고 아볼로를 지지하고 개발을 지지하고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개바와 그리스도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지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지지하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보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여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교회 사역자들을 지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칭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지지가 사람으로부터 드러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의 교우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보편교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 계속해서 너희들은 종들이 책임을 맡아서 그 이웃에게가 아니라 맡긴 주인에게 성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나를 판단하실 분은 4절에서 주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개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등등의 의견을 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자를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역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역자를 향한 바람입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태도다라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를 두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 사역자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더 나은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역자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더 나은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더 이상 사역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 평가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인가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인가는 것입니다. 게바가 누구인가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지적합니다. 누가 더 나은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물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를 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일꾼이란 말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선장이 아닙니다. 어떤 항해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한 어떤 배사공이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고 한다면 그 배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를 두고서 지금 노 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이 세 사람 모두가 동일한 방향을 향하여서 노를 저어가야 하는 일꾼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식탁에 봉사하는 종을 말합니다. 식탁 봉사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가족들에게 양분을 주기 위해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식탁에서 시중되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그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요구하였고 아름다운 말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비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오늘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도 지금 이 길을 걸었습니다. 아볼로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게바도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동일하게 이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삼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더 나음이 있을지라도 인간보다 더 나음이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이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사역자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같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판단받는 것을 거절하여야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케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보편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이 평가는 누가 더 나은 것인가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 평가는 참과 거짓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고린도서를 보게 될 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참과 거짓에 대한 평가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참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인 유대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역을 두고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평가하기를 멈추고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향한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선포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벌이는 구원 사업을 맡아 돌보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가 그들의 종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받은 자로서 이 계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격려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망하고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말, 더 유창한 말, 더 유창해지는 설교입니까?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 같은 사역자들에게 볼 것은 그의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충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함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신 그분과 그분의 계시에 근한 뇌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좀 오해를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 저 사람 신실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볼 때 충성된 사람, 우리가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이 말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분께 부르심에 신실한 사람, 부르심의 계시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분의 계시에 근한 데에서 신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번쩍이는 것이 다 황금은 아닙니다. 태양이 장렬하게 될 때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번쩍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리도 빛이 납니다. 때로는 모래도 빛이 납니다. 때로는 다른 강물도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 강물들을 모두 황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적인 기호에 영합하여 인기 위주의 교사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지은 집은 나무와 지푸라기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견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유심히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고 여기도 설교가 있고 저기도 설교가 있고 여기도 목사가 있고 저기도 목사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을 심판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도 교회이고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교회 사역자들은 그들이 분명 복음의 계시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자를 바라볼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라는 사실을 살피며 하나님 저들 가운데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구하였는가를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 시내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산의 접근을 막아줬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그들은 시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신상에 대한 절일에 뛰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던 모세와 그 계시의 입이 되어졌던 아론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요구했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 충성되이 말하는 신실함이 있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라는 이 요구와 이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아론에 대하여 야훼의 신상을 요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즉 지푸라기와 무너질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지지해야만 합니다. 그 지지하여 요구할 것은 신실함입니다. 교회 사역자는 부르신 분께 신실함을 바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바래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게 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으로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많은 것들을 두고 거짓 지혜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사람이 가르친 말을 할 것입니다. 이는 에덴에서 뱀의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선지자들을 세워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이 없다 할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신실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불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을 기대하듯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의 교회 가운데 전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생활을 때때로 교회가 책임지는 이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의 요구할 때 그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이 사실이 지지하는 신실한 삶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의 교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심판을 홀로 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전하여져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언약의 말씀을 범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주의 사역자를 통하여 전하여지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삼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도 광고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로 주의 복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이 선포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나만 교회를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경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에 신실한 주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간됨을 통하여서 평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의 재능을 통하여 평가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주의 복음을 통하여 평가되어져야 하고 그 복음이 신실하게 전하여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칼빈은 판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좋은 목사가 그의 가르침과 생활과 교회의 판단으로 증명되는 좋은 표식이며 또 그가 시험의 빛을 피하지 않을 때 선한 양심을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역자들이 판단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전혀 판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참과 거짓은 판단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사역자들도 참과 거짓으로 분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함께하는 것은 분명 참이 아니며 보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교회 복음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도록 그분에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로 참과 거짓인가라는 사실은 판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참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판단의 일을 멈춰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주의가 아니라 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 사역자가 아볼로든지 게바든지 아니면 바울이든지 판단을 멈춰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할 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이 함께하는 것은 분명 보편이 아니다. 하나된 교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 숭배적인 경향을 적극 배척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과 거짓이 분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한계지음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한계지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면 여기까지 교회의 지도자는 한계지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다라고 말하면 그 복음까지 한계지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아볼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한계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시의 통로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볼로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도 또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3절 이후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소욕을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들이 아무리 그 길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설교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바른 주의 말씀을 전하여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만군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블레셋과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과 골리앗의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을 들으며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앞에 전제된 본문이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왕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이 이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에 한계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천천히 이루는 왕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새로운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만만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버림받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사울은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가 만약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왕위에 대하여서 정말로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야훼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갑옷을 입히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의 진행을 보았습니다. 골리앗과 전쟁 후에 요나단은 다윗의 황태자이고 사울 왕국의 참된 아들이며 상속자임을 그가 몸소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니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칼을 가진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이 사울과 요나단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는 이 말을 읽을 때 아, 그에게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울의 상속자의 위치로서 그의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부터 버려졌다라고 말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을 때 그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너의 왕위는 완전히 찢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겉옷을 이야기할 때 그 옷은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권위의 옷, 내 권위의 옷을 벗어주며 내가 군대 장관에서 옷을 너에게 벗어준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참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주도는 뭘 봐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여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다. 하나님의 계시에 한계지으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 사역을 하도록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계점에 대하여서 일하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은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판단이 작은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3절에 번역된 것은 인간의 날에 의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의 날에 주께서 심판하시듯이 인간의 날에 인간이 심판하고 있는 이 일은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에 보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즉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가? 너희가 왜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그에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말하며 심판의 소식이 전하여졌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개발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야 할 것은 신실함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날의 심판을 쫓아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사역자들의 신실함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목사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 신실하다고 그 교회가 결코 신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우들이 함께 신실하게 그 교회를 지켜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언제나 당신의 사역자를 통하여 보존하십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의 신실함을 구하며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320장